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음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그 기쁨이 또 진리를 아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여시고 또한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심히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긍휼, 영어로는 merc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이란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어머니의 태, 우리가 태종이라고 할 때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본성적인 반응,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또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창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창자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정서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극도의 초조함과 또 불안한 감정들을 표현할 때 그 애간장이 끓는다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애간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원래는 애단장인데 애간장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져서 애 끓는 심정을 표현할 때 애간장이 끓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나오는 구약적인 표현이나 한국 사람들이 그 애간장이 끓는다는 그 말은 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갓난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또 자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자비로운 그 마음, 본성적인 마음,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은 각종 아름다운 나무들과 실과가 풍성한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은 독재자이시며 무자비한 폭군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이 바로 이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현재 오늘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불행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에덴의 독을 뿌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없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바로는 이제 일곱째 재앙인 우박 재앙 이후에 많은 태도의 변화를 보냅니다. 하늘에서 불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안전한 집으로 피하지 못한 사람과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밭에 있는 나무들과 식물들도 다 파괴되었고 폐허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그 우박 재앙 이후에 바로의 고백이 출애굽기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우리는 이 바로의 고백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물론 이 바로의 고백이 마음에서 나온 진실된 고백이라고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재앙들과 비교해 볼 때, 이전의 바로의 완악한 자세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달라진 모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여호와께서 지금 애굽 땅에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My son, my firstborn. 아들이라는, 장자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선언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나의 장자를 내보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바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였고 각종 포악을 일삼아 왔습니다. 마치 무자비한 노예의 그 주인과 같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는데 히브리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이제 공개적으로 히브리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는 학대하였고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신 이 요구는 의롭고 정당한 요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명령을 내리셨지만 바로가 거부하였고 그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악한 사람에게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녀를 구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무력을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 자녀를 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는 지금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30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이와 같은 태도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고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능하고 허무한 우상일 뿐임을 드러내셨고 온 천하의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는데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그 슬픈 역사를 지적하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지적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요.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제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다 멸망을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신실하신 목자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아 놓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신실하신 목자이시다. 신명기 1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2절 하반절부터 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했고 이제 광야에서 1세대는 불순종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1장 설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모세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사람이 자기의 어린 아들을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안고 걸어가셨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거친 길, 험한 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품에 안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안고 걸어오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번역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 거대한 그런 장대한 그 족속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목자이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자기가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처분해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던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이런 아들은 패역한 아들이라서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리며 다 써버렸고 이제 공고한 가운데 처하게 된 탕자가 누가 보면 15장 17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였다. 아버지는 자비로운 아버지라서 일꾼들에게도 후하신 아버지셔서 그래서 일하는 종들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탕자의 마음에 한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지만 자기와 같은 패역한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는 최소한 자신을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지는 않을지라도 품꾼의 하나, 일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 저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탕자가 집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모든 사회적인 관습을 깨뜨리고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그를 품에 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서 소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탕자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 아버지는 훨씬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마음속으로 수없이 아버지 앞에 해야 할 말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가슴에서 묻혀버리고 그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 땅에 온 천하의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심을 드러내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앙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맛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하신 긍휼을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하여 여러 차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완악한 바로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그 9장에 있는 세 재앙 중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전 재앙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박을 피하여 집으로 숨으라고 하는 대피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다 가축이나 사람이나 다 모아서 집으로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심은 이전 재앙들에서는 그 재앙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에 고난을 가져오는 재앙이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박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축이나 사람,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을 다 집으로 대피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며 바로를 향하여 경고하시는데 이 재앙에 너희가 생명을 잃게 될까 내가 염려하니 내 말을 듣고 너희의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대피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진리를 에스겔 33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심판 이전에 구원의 길을 먼저 제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라. 내가 제시하는 이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멸망을 당하였다면 그 사람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긍휼 가운데 자비하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그 구원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고난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가 기록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다한 잡족과 심이 많은 생축이 함께하였으며 출애굽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동참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many other people, King James에 보면 a mixed multitude, 그러니까 혼합된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애굽 사람들이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고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증명해 주셨고 또한 처음부터 강력한 재앙으로 애굽을 또 바로를 제압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강도를 서서히 그렇게 고난의 강도를 더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신 긍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하였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은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 재앙은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나무와 모든 채소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들에있는 사람이던 짐승은 다 죽임을 당하였고 나무와 식물은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식량 가운데서 밀과 쌀보리는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이 32절을 통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쌀과 밀과 이 보리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그런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양식을 거두어 가시되 완전히 다 빼앗아 가시지는 않는, 그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밀과 보리는 남겨두시는 긍휼을 하나님은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독종 재앙이나 악질 재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해충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아마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보리도 다 상하게 하실 수 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출애굽기 9장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재앙들 하나하나에 내리실 때에 얼마나 조절하시는가, 얼마나 강도를 조절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가축 재앙이 있잖아요. 가축 돌림병. 악질이라고 개혁성경에는 되어 있고 개혁개정에서는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축 전염병입니다. 가축을 다 죽였던 이 전염병이 바로 너와 너의 신하를 시기할 수 없었던 줄 아느냐? 만일 이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 너를 쳤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도 여전히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며 애굽의 가축들만을 치심으로 바로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처음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시키시면서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삶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식을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피를 흘리시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보배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범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한 성도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픈 경험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입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을 대신하셔서 죄의 자리, 진노의 자리, 심판의 자리, 수치의 자리, 모욕의 자리, 매를 맞는 자리, 침뱉음을 당하는 자리,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자리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긍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와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에덴의 독을 주입시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